오늘 우리가 시편 4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3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2편과 이어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42편과 43편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시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주에 걸쳐서 이 시편 42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낙망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낙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을 향하여 용기를 북돋우고 믿음을 발휘하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 말씀은 동일한 후렴구로 우리에게 시편 저자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낙망되는 어려운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또는 그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더 나빠지고 자신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가혹한 불행 속에서도 뼈를 찌르는 가혹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면서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43편 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에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그가 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의 심중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내용은 다분히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낙망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내용이라면 이 43편의 내용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고 그의 시각이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는 일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형편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판단자가 되어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43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탄원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43편 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간사하고 악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악의를 가지고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고하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 간사하고 악한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고 우리의 일터에 있고 우리의 이웃들 속에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질투심과 시기심과 불의한 탐욕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원수로 행동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큰 고통에 빠진 뒤에라야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간사하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대적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가 특별히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과 불화를 통하여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들을 통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작은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닥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떼어놓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험담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도 자신의 삶 가운데 시편에서 다윗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보시면은 55편 전체가 그 내용이지만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을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에 그를 고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때 그의 동료들이었고 동무였고 가까운 친우들이었는데 그들과 예전에는 재밌게 서로 대화하며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자기의 원수 된 사람들이 전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음을 알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있을 때는 간사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때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었고 사울의 편에 섰고 무죄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를 고소하는 자들 편에 섰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악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항상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의 삶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으로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의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이 나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이방 백성들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무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무리들, 사악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나오는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내적인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대면하게 되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고 말했고 그와 같은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의 배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권력이나 세력이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 영으로서 온갖 불의한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핍박하는 일을 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 보십시오. 사탄은 뱀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시험하여서 죄에 빠지도록 역사한 자가 바로 이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왔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세기의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잔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하기 위하여 토굴과 광야로 도망하였고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여 타락했을 때 참된 신앙을 호소하는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단을 척결한다는 명목 아래 종교재판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배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것에 항거하는 교회를 무력으로 무기력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들은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의 일본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방해거리가 되자 신사참배라는 천황숭배를 명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황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를 더럽혔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일들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잔해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결 권력과 정치 권력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정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모으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거대한 악이 있으며 지금도 순수하고 신실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역사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교회가 어떤 불의한 일 때문에 세상으로 당하는 비방과 핍박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세상은 무고하게 악한 비방과 욕설과 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탄이 언제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혹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었고 누구보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안에서 우상을 섬기라는 압력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일생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다고 해서 사탄의 권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을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운명에 맡기고 그냥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 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20절에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애매하게 또한 억울하게 불의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할 선을 우리가 세상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수록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돌보아야 할 자들을 살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황제 숭배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한 번도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반역을 말하거나 그들을 타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인간의 세운 제도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에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다신교 사회였고 황제 숭배의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로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법률적인 정의가 잘 시행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군주가 자기의 임의대로 백성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들을 야만인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전쟁이 횡행하던 1세기의 세계에서 그들은 공정한 법 집행,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 사용된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말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호소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43편 1절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무고하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서 이렇게 참 악한 말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훨씬 더 개인적으로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선한 믿는 자들을 비방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이 고통을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로부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공의의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정의의 판단자임을 믿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판결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비난받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내가 이것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감정이 생기고 참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들은 믿음을 발휘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수를 꿈꾸며 미움과 원망과 싸움의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게 되지 결코 하나님의 의의 병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삶에서 당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판결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힘이 주님께 있으므로 내가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성도들이 이렇게 호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런 성도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그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되 우리가 하는 복수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에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낙망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실족할 위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3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실 때에 자신의 영혼은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성산과 장막에 이를 때에 그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때에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 자신이 이렇게 낙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슬픔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이 될 때에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빛은 주의 은혜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낭망한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는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빛이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게 되어서 우리가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길을 봅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낙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절망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고 짜증과 실망 가득한 삶을 살면서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빛을 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의 빛과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움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영혼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다 늙어서 죽게 된 자들과 거기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 과거에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돌무더기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그 성전은 간신히 조그만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토대만 있었습니다. 성벽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의 형편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격려하였고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무리에 한 줌의 무리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학사 에스라와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에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주의 빛과 진리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이 빛과 진리 가운데서 인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은 곧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서 세속적인 그런 재미를 찾는 자리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마음을 기울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영혼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은 그의 영혼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큰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